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멸하 22장 봉독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우리에는 나도 포함되지만 완전히 나만의 것이 아닌 존재. 네. 한국어에는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배우자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왜 my wife, my husband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라는 표현은 한국인에게 있는 어떤 공동체 정신이 들어간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예.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신 예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라고 그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각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데, 저도 지난 삶을 회고할 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새삼 발견을 합니다. 다윗도 파란만장을 한 사람인데,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간은 적과 싸울 때, 또 힘이 세고 강한 자에게 쫓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다윗은 이 체험을 자기 인생의 보물로 간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물 뭐예요? 내가 가진 보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어떻게 탁월한 지혜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까요? 네. 사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오래전부터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목동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이라는 시를 발견합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60대 후반. 오늘 다윗의 시는 지나간 그의 삶을 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40년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정치가 군인, 동시에 시인이면서 음악가로서 시편 150편 중 80편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그 시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 그래서 오늘 보면 역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는 시편 118편으로도 다시 편집되는 것으로 미뤄봐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시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시를 연구할 때 앞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를 염두에 둔다면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이 찬양시의 배경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시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당시 중근동일 때 최강의 나라로 만든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러 가는 것은 다윗의 삶을 이끌어간 다윗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시편 18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바꿔 부릅니다. 산성이요, 요새요. 뭐. 마치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향이라는 가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아빠 그럽니다. 네, 아마 특이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참 여러분, 나가 굉장히 많죠.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다윗이 뛰어난 시인이라 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다 인식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어떤 때는 산성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패 같기도 하신 분. 네. 여기 건지다, 방패, 구원의 뿔, 이건 전부 다 전투에 관한 거죠. 다윗이 전쟁 중에서 느꼈던 하나님입니다. 또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예, 이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들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방황하던 광야 시절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압축형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동사 하나만 딱 놓고 동사 어미 변화하고 변화 양쪽으로 변화하는 거 보면 주어가 생략돼도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에 다윗은 나라는 대명사를 지금 그 짧은 본문에 12번이나 사용했어요.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유리합니다. 네. 혹시 다윗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하고 뺏기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자, 다윗은 우리가 아닌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말로 하나님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그랬더니 소양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4절에서 6절 요거 지나가고.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결 내게 이르렀다. 여기는 여섯 번 사용했어요. 지금 이 시에서 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안 세봤는데 몇십 번 나와요. 사망의 물결이나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은 사람이 체험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인데 아주 굉장히 위기, 생명까지 위협받는 순간들입니다. 무서운 적들과 강한 원수들에게 에워싸였던 날들로 이 수월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예수처럼 다윗이 살아온 삶은 평범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또 브레셋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네. 심지어는 나중에 아들 압살론에게 도망을 다니는 아주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건져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대. 나의 하나님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번 사용했군요. 나라는 주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큰 그릇으로 만들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죠. 우리 전에 한번 작이라는 작하고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사사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곧 저기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과 작사가도 다윗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작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린 늘 듣는 얘기죠. 교회음은. 네. 근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른 사람 기도에 아무리 응답을 한다고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한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실감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뭐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다 겪고 나서들 이렇게 말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나의 조그만 문제라도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맡겨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한두 번 받아봤어요, 지금. 그러면 응답이 이렇게 계속 오는데 여러분 몇십 년은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 부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의 방패고,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은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닌 나.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예. 셋째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벌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22장 8절 9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벌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내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주 비슷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괴롭힘을 받았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한 건 제가 나를 괴롭힌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혹시 잘못은 나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참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예. 부부싸움 하면서 저 사람을 몹시 쳐주시옵소서 이랬다가 그 사람 아프면 어떡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나를 괴롭힌 자에게 벌 주신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 다음에 넷째, 내가 의롭게 살려는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혼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예. 천국 가서 다 보상받으라 그러는데 아, 이 땅에서 하면 뭐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에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는데요. 이 의라는 건 여기 의라는 거는 정의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 삶의 열매라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할 것이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의 깨끗함을 볼 것이요. 반면에 간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활하심을 체험할 것이며 그래서 모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밝히시는 분.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시편 27편 1편 10절 1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다윗에게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불을 찾겨주시는데 여러분 이 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떨어졌다가 머리에 불이 반짝 들어오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갑자기 들어와요. 막. 어린아이 순진한 말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친구의 그냥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사람 말에 들어오고 제가 그 목사 되니까 내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목사하고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내가 머리에 그냥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번개가 쳐서 비즈니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자, 내가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여섯 번째, 나의 삶이 연약해질 때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잘 드러나는데 여기는 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은 더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나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받은 부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이 아까 그 메시아적인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말 메시아의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 후손은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 올리시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시며 나의 불확실한 삶의 희망이 되시며 나의 혼란 속에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지는 모를까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서 안 날까요?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에 숨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나 그러면 네, 내일인데 우리 일 그러면 벌써 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몇 명이 모이죠? 몇 명이 모이면은 집단 폭행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혼자서 못하는 걸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같이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죄를 지면요, 자기는 싹 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하는 척 하다 말았어. 요게 나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설계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우리 죄 때문이다. 나도 죄가 좀 있긴 있는데 아무리 너만큼 내가 있겠니? 예,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라는 군중 속에 숨어버리면요 내 죄도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우리가 20명이 같이 저질렀으면요 20분의 1, n분의 1로 줄어들고요. 십자가의 감동도 지금 100명이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감동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N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많이 쓴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보통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히브리어를 주어생략, 주어 목적어 다 생략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나라는 걸 수십 번을 한 시에다 표현할 리가 없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 이제 심각한 질문 생기는데요.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게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건 말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호소인데요. 우리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싶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거 질투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각개인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만든 것이 교회,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기도문에 우리란 말을 예수님은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공동체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예수님, 그걸 강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는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랬을까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도 저는 참 이게 숙제였어요. 왜 다윗이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다윗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남편 내 남편 그래보세요. 달라져요. 듣는 기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 개인적인 관계의 그 친밀한 깊이에 달려있다는 거. 예. 그걸요, 우리 마음에 간직해봐 소용이 없어요. N분의 1로 줄어요.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성령을 저희 삶에 보내주셔서, 내 삶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세상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